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었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함해 수레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앉아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습니까?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슨 계기는 없었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성경학자가요 이것을 연구하다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패턴을 이렇게 나누는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디모데형.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첫 번째 형이 디모데형이라고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들을 통틀어서 디모데형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와 반대로 어떤 분이 또 있냐면 바울형이 있습니다. 바울형은요 뒤집어진 거예요. 뭐 그전까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삶이 뒤집어지고 드디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바울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형인가? 디모데형인가? 바울형인가? 저는 디모데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리랑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배웠던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노래를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삼각형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이렇게 늘 삼각형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또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각형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 교회, 직장, 그리고 고고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나는 삼각형 인생을 산 것 같다. 본인은 한 12각형을 살았대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혹자는 디모데형 같이 아니면 혹자는 이 바울형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실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한 몇 주간을 통해서 좀 기회가 되면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금요 시간마다 몇 주간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성령이요, 이 빌립 집사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다. 지금 성령님께서요 아주 조목조목 어디에 가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거기를 가보니까 수레가 쫙 지나가고 있어요. 성령이 빌립보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수레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명령을 듣고 수레로 막 달려갑니다. 수레가 가고 있고 빌립은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딱 봤더니 이게 무슨 수레냐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 에디오피아 그 나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빌립더러 그 내시한테 가라고 하고 내시가 갑니다. 딱 봤더니 이 뭐 하고 있냐면 이 내시가 그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묻습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보더니 아니요, 누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제가 그럼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내시가 타십시오. 소위 그 수레에서 이사야 성경 공부반이 개설이 돼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원인 제공, 그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배후의 섭리에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간섭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까이 다가가라, 달려가라, 뛰어가라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 아니 그것이 우연이다라고 말할 법한 그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실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신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아프리카 사람이요, 그것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위 당시 말하는 그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던 그 남의 나라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2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들어왔냐면 복음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를 향해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 종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요, 당시 그들이 말했던 소위 서양 귀신 종교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이 복음은 어떤 한 문화에 갇혀져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와 종족, 더 나아가 언어의 장벽에 갇혀 있는 게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만 달라도 벽을 칩니다. 당신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막 하면서 우리는 벽을 쳐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실은요, 서로 가깝고 또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벽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이실 때 맨 처음 뭐 물어보세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럼 경상도, 전라도, 그럼 딱 모여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물어보는 게요, 본이 어디십니다? 그거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김해 김씨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김해 김씨가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김해 김씨를 별로 못 만났어요. 경주 김씨는 많은 것 같고 파평 김씨도 많은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김해 김씨를 만나면 땡깁니다. 뭐가 땡기냐면 이 핏줄이 막 땡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 아니에요. 핏줄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끼리라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벽을 치고 장벽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종을 넘어간다고요? 대륙을 넘어간다고요? 문화를 넘어간다고요? 그 언어의 한계를 넘어간다고요? 이것은 실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복음은 인간이 쳐놓은 그 어떤 담장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는 걸 보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간섭함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와서 시간이 돼서 나온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 터벅터벅 걸어 나온 게 아니란 겁니다. 배후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팔레스타인의 복음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말살시켜서 새로운 기독교의 문화를 딱 세우시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땅에 딱 맞는 복음의 문화를 일으키시고요, 아프리카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복음을 일으키십니다. 유럽 대륙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성령께서 이 교회들 일으키십니다. 120년 전에도 그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한국 땅에 부흥의 그 일을 일으키셨어요. 한국의 문화를 없앤 거 아니에요. 아니, 소위 말하는 서양 귀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오직 진리 대신 그 복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 이 교회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하에 있는 중국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면 본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이슬람권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향해서 이 중국 땅들이 자신들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문화와 인종과 언어, 그 어떠한 장벽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요,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1세교회, 2세교회, 그도 모자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1.5세. 아니면 영어권, 한어권을 나누는 장벽은 실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 사이에 그 언어의 장벽을 느끼면서 이 복음을 서로 쉐어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실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복음의 아름다운 교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드디어 유대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넘어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에게 베풀어진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가 뭘까? 두 번째는 바로 너와 나의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너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35절과 36절입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35절과 36절인데요. 이제 그 빌립이 술에 타서 막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시가 묻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냐? 다른 사람이냐? 막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5절부터 이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맨 처음에 들리냐면 나 거리낌 없으니까 세례 줘라. 실은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이 문장인데 실은 이 문장이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빌립 집사에게 아주 겸손하게 묻는 장면이에요. 집사님,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혹은 내가 세례받기에 부적절한 것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실은 저 내용이요, 그 말입니다. 내 신앙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한없는 겸손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시의 위치와 내시가 갖고 있는 그 당시 권세를 생각해 볼 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 참고하는 그 주석에서는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시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27절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이 내시 하나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한낱 약물 잘린 고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내시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내시를 그렇게 천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한 나라의 재정을 총 관장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CFO예요. 국무총리와 바꿀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내시라는 거예요. 핵심에 상당한 권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지금 이사야 선지서 그것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양피 가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한자 한자 글씨를 사본을 베꼈어요. 스크롤입니다. 이렇게 딱딱 둘둘 말아다니는 양피. 지금처럼 우리가 뭐 차에 한 권, 안방에 하나, 건너방에 하나, 뭐 화장실에 한 권 이렇게 둘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내시가 이 두루마리 성경 사본을 가지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글 읽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정도의 박식한 그러한 학식도 겸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엘리트요,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누가 이런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내시가 지금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지도해 주세요. 나 좀 배우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그 세례받게 합당한 자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교훈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변화는 항상 너와 나의 상황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너와 나의 그 컨텍스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이 신앙을 굉장히 사유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노터치, 나 쉐어링이에요. 누구하고도 내 신앙을 나누길 원치 않고 또 누구로부터도 내 신앙을 터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나의 프라이버시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앙은 너와 나, 오늘 본문처럼 빌립 집사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 점검해 달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분명히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너무 지적으로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가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점검해 줄 수 있는 그 컨텍스트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10년을요, 2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장이 없다면,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생활에도 익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가 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어느 누구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너와 나의 컨텍스트에서 그것을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내 신앙이 바른가 점검해 줄 수 있는 그 장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내 신앙이 세례받기에 부적절한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리낌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객관적으로 들여볼 수 있는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구역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 말은 내 신앙이 점검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 사역자들 앞에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받기를 원한다는 겸손한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너와 나의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너와 나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고, 마지막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네시가 변화를 받습니다.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이에요.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사여서요, 처음부터 쭉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 빌립이요, 이사여서를 읽고 있던 그 네시에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네시는요, 지금 자기가 누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위해서 남자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한 자가 그 이 네시예요. 인생의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여왕의 국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어쩌면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언제 만나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네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특별히 이 이디오피아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높은 고산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즈마도 그렇고 이 에디티리아도 그렇고 다 고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그 고산지에서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이 홍해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거의 CFO 국무총리급이에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수행을 데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도착해서 큰 배를 빌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에 내리냐면 시내 반도까지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 반도에서 다시 마차를 타고 이 수레를 타고 팔레스타인 그 땅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길이 결탄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디오피아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 에디오피아는 애굽 제국의 후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로마 제국 하면 와 하는 것처럼 이 이디오피아 제국 하면 그와 맞먹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제국의 총리 내시가 수백 명의 수하를 데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수개월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내시가 인생에 엄청난 가격을 치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가슴이 허하고요. 만족함이 없고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 그것을 듣고 거기 한번 가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서 이 글을 읽어가면서라도 내가 한번 그 성전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시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성전에 절대 못 들어가요. 문둥병자 못 들어갑니다. 아픈 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슨 허물이 있는 자 절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약물이 잘린 자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거느린 수백 명의 군사들이 앞에 서도요, 목숨 걸고 맞는 그 제사장들을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수개월 자기 직장을 떠나서 그 험한 길을 다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허탕치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이 내시가 이사야 선지서를 막 읽고 있어요. 때마침 성령의 은혜로 빌립 집사가 그 내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끝까지를 쫙 읽어가는데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한 5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고요,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앞에 나와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시가 터벅터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5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내시가요 터벅터벅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시들은 자기 후손을 물려줄 그 후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도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정상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성전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성전 앞에서도 배척받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내시를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강해되어지는 그 이사야 선지서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고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빌립 집사가 대답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며 말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며 분명히 이사야 53장도 그 말씀도 강해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구나.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구나. 내가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오. 이름이 끊어질 존재이지만 내 안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영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실전적으로 내 삶에서 스밀 때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에도 이와 같이 반드시 말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너와 나의 컨텍스트 이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외쳐지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든 이 4시의 마지막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이 39절은 우리가 힘있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전까지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제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됐어요? 기쁨의 발걸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발걸음이요. 인생의 무거운 그 납덩이 같은 모든 짐들이 내려놓고 죄짐들이 내려놓아지고 그 죄에서 주는 그 죄가 주는 죄책감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기쁨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발걸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한 믿음의 행진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